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6년 3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자연을 볼 때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연 속에서도 당신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자연 계시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자연이 아름답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기쁜 일도 많지만 어려운 일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나라는 완전한 나라입니다. 아픈 것이나 눈물이나 사망이 없는 완전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슬플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것은 이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으니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고린도전서와 구약 레위기입니다.
3장. 형제자매 여러분, 전에는 내가 영적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듯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듯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이고 단단한 음식은 먹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아직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먹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세속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이에 시샘과 다툼이 있다니 여러분을 아직도 세속적인 사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의 제자다 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아폴로의 제자다 라 말하고 있으니 여러분이 아직도 세속적인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도대체 아폴로가 무엇이며 바울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러분이 믿도록 도운 주의 종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제각기 주께서 맡기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는 씨를 심었고 아폴로는 그 씨에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씨를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씨를 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씨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만이 중요합니다. 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이나 같은 목적으로 일합니다. 그들은 제각기 일한 만큼 상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함께 일하는 일꾼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따라 숙련된 건축가처럼 그 집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집을 짓는 각 사람은 조심스럽게 잘 지어야 합니다. 누구도 이미 놓여있는 기초와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이미 놓인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면 저마다 집을 지은 솜씨가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은 불과 함께 올 터인데 불이 각 사람이 한 일을 시험할 것입니다. 자기가 지은 집이 불에 타 없어지지 않은 사람은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지은 집이 타 없어진 사람은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 자신은 구원을 받겠지만 마치 불타는 집에서 간신히 빠져나오는 사람처럼 구원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살고 계신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이 시대의 기준에 따르면 자기는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참으로 슬기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바보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슬기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슬기롭다는 자들을 그들 자신의 꾀로 잡으신다. 성경에는 또 이렇게도 쓰여 있습니다. 주께서 슬기로운 자들의 생각이 헛된 것임을 아신다. 그러니 누구도 자기가 어떤 사람을 따른다고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울도 아폴로도 게바도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도 삶과 죽음도 현재와 미래도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야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사사함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control, and I might be in my soul.
Just to know
that His grace reaches me.
레위기 제19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의 하나님은 나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너희는 저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여라. 너희는 또 내가 명한 여러 안식일을 다 지켜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우상들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쇠를 녹여 너희가 섬길 신상들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나 주에게 화목제로 희생제물을 가져올 때에는 너희가 드리는 그 제사를 나 주가 줄거이 받게 드려라. 제물은 너희가 나 주에게 바친 그날로 다 먹어야 하지만 그 다음날까지는 두고 먹어도 된다. 그러나 사흘째 되는 날까지 남는 것은 불에 태워 버려야 한다. 사흘째 되는 날에 그 남은 제물을 먹으면 그 행위 자체가 역겨운 일이다. 제물의 효력이 없어지고 말 것이다. 날 지난 제물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벌을 면하지 못한다. 나 주에게 바친 거룩한 것을 그가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은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들을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들여서는 안 된다. 거두어 드린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도 안 된다. 포도를 딸 때에도 모조리 따서는 안 된다.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도 주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애굽 사람들이 줍게 그것들을 남겨두어야 한다.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사기하지 못한다. 서로 이웃을 속이지 못한다. 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여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너는 이웃을 억누르거나 이웃의 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내가 품꾼을 쓰면 그가 받을 품값을 다음 날 아침까지 밤새 네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듣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 눈이 먼 사람 앞에 걸려 넘어질 것을 놓아서는 안 된다. 너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한다. 나는 주다. 재판할 때에는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여 두둔하거나 세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 편들어서는 안 된다. 이웃을 재판할 때에는 오로지 공정하게 하여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남을 헐뜯는 말을 퍼뜨리고 다녀서는 안 된다. 너는 또 내 이웃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까지 이익을 보려해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너는 동족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이웃이 잘못을 하면 너는 반드시 그를 타일러야 한다. 그래야만 너는 그 잘못 때문에 질 책임을 벗을 수 있다.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를 지켜라. 너는 가축 가운데서 서로 다른 종류끼리 교미시켜서는 안 된다. 밭에다가 서로 다른 두 종류 씨앗을 함께 뿌려서는 안 된다.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재료를 섞어 짠 옷감으로 만든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한 남자가 여자와 동침하였는데 만일 그 여자가 노예의 신분이고 다른 남자에게 가기로 되어 있는 여자이고 그 여자 노예를 데리고 갈 남자가 몸값을 치르지 않아서 그 여자가 아직 자유 몸이 되지 못한 상태면 그 두 사람은 벌을 받기는 하지만 사형은 당하지 않는다. 그 여자는 아직 노예의 신분을 벗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 여자와 동침한 그 남자는 회막 어기 주 앞으로 속건 제물을 가져와야 한다. 이때의 속건 제물은 수당이어야 한다. 제사장이 그 수당을 속건 제물로 바쳐 그 남자가 저지른 죄를 주 앞에서 속하여 주면 그 남자는 자기가 지은 죄를 용서받게 된다. 너희가 그 땅으로 들어가 온갖 과일나무를 심었을 때 너희는 그 나무의 과일을 따서는 안 된다. 과일이 달리는 처음 새해 동안은 그 과일을 따지 말아라. 너희는 그 과일을 먹어서는 안 된다. 넷째 해의 과일은 거룩하게 여겨 그 달린 모든 과일을 주를 찬양하는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러나 과일을 맺기 시작하여 다섯째 해가 되는 때부터는 너희가 그 과일을 먹어도 된다. 이렇게 하기만 하면 너희는 더욱 많은 과일을 거두어 드리게 될 것이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어떤 고기를 먹든지 핏째로 먹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점을 치거나 마법을 쓰지 못한다. 관자놀이의 머리를 둥글게 깎거나 구렛나루를 밀어서는 안 된다. 죽은 사람을 애도한다고 하여 너희 몸에 상처를 내거나 너희 몸에 문신을 새겨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너는 내 딸을 창녀로 내놓아서 그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딸을 창녀로 내놓으면 이 땅은 온갖 음란한 풍습에 젖고 망측한 짓들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정하여 준 안식의 절기들을 지켜라. 나에게 예배하는 성소를 속되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너희는 혼백을 불러내는 여자에게 가거나 점쟁이를 찾아다니거나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너희를 더럽히기 때문이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백발이 성성한 어린이 들어오면 일어서고 나이 든 어른을 보면 그를 공경하여라. 너희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나는 주다. 외국 사람의 나그네가 되어 너희 땅에서 너희와 함께 살 때 너희는 그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와 함께 사는 그 외국인 나그네를 너희 본토인처럼 여기고 그를 너희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 살 때에는 외국인 나그네 신세였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재판할 때에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에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는 바른 저울과 바른 추와 바른 에바와 바른 흰을 사용하여라. 내가 바로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가 세운 위의 모든 규례와 내가 명한 모든 법도를 지켜 그대로 살아야 한다. 나는 주다.
멸류관을 드리라.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은 빛을 받은 뒤에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뎌낸 그 처음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여러분은 때로는 모욕과 환난을 당하여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교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읽어드릴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바울사도는 데살로니가 교우들을 향하여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에서 10절 상반절에 칭찬하고 있습니다. 종교를 바꾸면 집안이 망한다. 두 종교가 싸우면 저주를 받는다는 등등 우리가 이런저런 말을 다 들으면서 신앙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러한 세상과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어떠한 각오와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32절에서 34절 상반절 중심으로 믿음 생활하면 세상에서 포기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쩌면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세상의 위로와 사랑은 이미 등진 사람들이죠. 그런데도 아직 때때로 여기에 연연해 있는 우리 자신들을 볼 때 안타깝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입니다. 애당초 이 땅에 교회가 서면서부터 이러한 사실은 선언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이것보다도 먼저 사도들이 이미 이러한 경계는 주님으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이죠. 명예도 포기하고 고난과 환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우리는 앞에서도 신앙의 삶이 싸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믿음 생활은 절대로 무사한 일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로는 절대로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히브리서 10장 33절에 라는 불이익의 편에 서질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마태복음 11장 19절, 누가복음 7장 34절 하반절 라는 평가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 치고 사연이 없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각자의 인생들이 소설을 쓰고도 남을 만큼 사연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러지 않고도 주님을 알고 섬기는 사람이라면 더 많이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환난의 모델이신 예수도를 생각합시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11절이죠. 주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셨음에도 우리를 살리시려고 고난과 환난의 십자가를 자처하셨습니다. 우리의 스승이신 주님이 감당하신 것을 뒤를 따르는 우리가 외면하면 참된 제자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마태복음 10장 25절이죠. 그러나 세상의 허무와 절망이 깊어갈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은 소망을 키우는 겁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두 번째로는 35절에서 36절 첫 부분에 그러나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본삼으라고 당부합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승리, 그것이 오늘 우리의 갈 인생의 좌표입니다. 그 많은 표본들이 나로 하여금 오늘을 승리케 하는 겁니다. 바로 뒤이어지는 11장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재산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선진들을 거울을 보듯 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간 길을 가는 것이 오늘 나로 하여금 후대에 오는 사람들에게 같은 효과를 만들어주고 나 자신이 승리하는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담대함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담대함은 믿음의 산물입니다. 죄 속에 있는 사람의 가슴에는 칠흑 같은 어둠과 두려움만 있을 뿐입니다. 죄와 싸우는 담대함,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 의를 위한 담대함은 결코 우리의 삶에서 내려놔서는 안 되는 그리스도인의 힘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뒤바뀌어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특성을 버리면 안 됩니다. 너희의 진실을 던져버리지 말아라. 너희의 확신을 던지지 말아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솔로몬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리라. 잠언서 18장 1절입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휘포모네는 압박 아래 있는 것이나 요즘 표현을 빌리면 스트레스를 견디는 겁니다.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요한계시록 2장 2절 첫 부분인데 이 단어는 헬라어의 두 단어를 번역한 것으로서 비록 번역 성경에서는 엄격한 규별 없이 쓰이지만 원어상으로는 고난과 시험 속에서 믿는 바를 타협함 없이 유지해 나간다는 적극적인 의미가 있고 동일한 상황 속에서 오래 참는다는 소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는 신앙의 사람들에게 유용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야고보서 5장 10절이죠. 성경은 인내를 성령의 열매의 하나로 열거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나 에베소서 4장 2절에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의지로 견뎌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감당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필요한 고용 또는 시무, 함축적으로는 경우, 요구, 요청, 결핍이란 의미를 가진 말인데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붙여준 심부름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인내라는 사무원을 고용하고 살아야 합니다.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께 요구하고 요청할 수 있는 것도 인내입니다. 인내란 고통스럽게 견디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과 희망 속에서 견디는 겁니다. 여기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34절 하반절, 35절 하반절, 36절 하반절에 그렇다면 무엇하러 고통하며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는 겁니다.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라. 34절 하반절이고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35절 하반절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36절 하반절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무슨 재미로 사느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무엇이라 대답할 수 있습니까? 그저 통장에 돈 늘어나는 재미, 자식들 크는 재미, 사업이 번창하는 재미, 세계를 여행하면서 다니는 재미, 바둑이 느는 재미 등등 많은 것들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을 만남이 가까워지는 재미, 예배드리는 재미로 산다. 어째 노인들의 전유물 같은 답변입니까? 그러나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과거의 신앙의 선진들의 고백을 계승해야만 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18절이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의 영광은 세상에 있는 어떤 것에도 비길 것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네 번째로는 그러므로 우리 하늘의 사람들의 삶이 있습니다. 38절에 39절이죠.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38, 39절이죠. 신앙의 사람들은 현실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전진의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절제할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마치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앞을 향해 균형을 잡고 전진하듯이 신앙의 삶은 계속해서 진흙탕과 생수의 반복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자란 오늘의 장애를 뚫고 내일을 기쁘게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앞에서는 언제나 기쁘게 우리를 이끄시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또 기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은 신앙으로 인한 모든 고난과 역경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이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구약성경 레위기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에 대한 여러 규례가 나옵니다. 속죄일과 붉은 암송아지 희생에 관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약의 희생제도가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생소하므로 레위기를 매우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주제로 설교하면 교인을 잃게 된다는 말까지 있습니다. 제가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인이 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려야 했는지, 그리고 오늘날 신약시대에는 구약의 희생제사를 지내지 않는데 왜 우리가 이것을 연구해야 하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히브리인은 여러 희생 가운데서도 번제를 가장 빈번하게 드렸습니다. 개인은 어느 때든지 번제를 드릴 수 있었으며 매일 아침과 저녁에 온 나라가 하나님께 거국적인 번제를 드렸습니다. 레위기 6장에서 하나님은 번제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고 세 번 말씀하셨습니다.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그리고 끊임없이 제단을 피워라는 말씀까지 포함하면 다섯 번이나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제사장의 나라인 너희의 헌신이 끊임없이 계속되기를 원한다.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어느 계절에 한정적이거나 산발적이지 않아야 한다. 사람들이 자주 오해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비로소 하나님께 희생을 드렸다는 생각이 바로 그런 오해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단번에 드린 영원한 희생이지만 예수님의 전생애가 하나님께 드리는 끊임없는 번제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하나님이 예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와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7장 5절에도 나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이것은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이었음을 나타내줍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 예수님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와 같은 성별은 그리스도의 전생에 걸쳐 나온 그의 품성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의 번제는 그의 삶 전체를 망라합니다. 그렇게 번제를 드리신 후 아무 흠과 점이 없는 속죄제물로 갈보리 십자가 위에 자신을 올리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에 자신을 헌신하는 불이 꺼지지 않게 하셨으며 항상 그 불이 피어있게 만드셨습니다. 예배서서 5장 2절에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은 레위기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그의 생애가 아무 흠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한 희생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전생에는 번제 희생의 모든 그림자를 성취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온 생애를 통해 자신을 번제단 위에 올려 성별케 하고 향기가 되게 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꺼지지 않는 불타는 열심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래야 합니다. 주일 하루만이 아니라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타오르는 열심이어야 하고 꺼지지 않는 불꽃이 되어야 합니다.
잠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모든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듯이 저희 아버지도 손주를 사랑하셨습니다. 변변한 가게도 없는 시골이라 멀리 시장까지 나가 손주가 좋아하는 먹을 것을 사다 주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자식이 손주보다 귀했겠지만 사느라고 힘들어서 너한테는 맛있는 것 하나 제대로 사주지 못하고 키웠구나. 그러나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저한테 항상 최선의 것을 주신 분입니다. 1966년부터 68년까지 3년 동안 우리나라 전역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 즈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는 저를 데리고 5일마다 열리는 장터에 가셨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시골에서 살던 저는 전기가 있는 그곳에 가보는 것이 꿈이었는데 그 장터는 제가 살던 마을에서 돛단배를 타고 한 시간을 건너가야 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배에서 내리자 우시장에 소우는 소리, 시장의 파전 냄새가 저를 들뜨게 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아버지는 저를 음식점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짜장면 한 그릇만 시켰습니다. 아버지는 배고프지 않다고 저한테 다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철없는 저는 맛있는 짜장면을 혼자 다 먹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짜장면을 사주고 싶은데 연이은 가뭄으로 돈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짜장면 한 그릇만 주문하고 아버지는 드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철이 든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한 아름다운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이 사랑을 그렇게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른 어느 교회보다도 성령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자, 방언하고 통역하는 은사를 받은 자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지만 문제가 많았습니다. 당파를 지어 분열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것은 그와 같은 성령 은사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좋은 은사가 무엇인지 알려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곧이어 13장에서 내가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병 고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통역 은사보다 더 좋은 은사는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방언 같은 은사는 끝날 때가 있지만 사랑의 은사는 영원히 계속된다고 했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에 담긴 아버지의 사랑을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제가 기억하면서 감사하게 여기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웃에게 베푸는 사랑이 성령이 주시는 가장 큰 은사입니다. 주님은 냉수 한 그릇이라도 제자 이름으로 주는 자는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선행으로 구원 얻는 것은 아니지만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 지음받았다고 했습니다. 성령은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좋은 은사는 사랑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랑을 베풀면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처럼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산에 모여 주의 보좌 앞에 모여 겸손한 마음으로 주께 찬미의 노래 부르네 영광과 전기와 또 번성과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